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 뵌 지가 한두 달도 아니고 벌써 여러 해가 지나게 됐는데 자 이제부터는 우리 다 같이 한 가족처럼 지내십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쁜 말은 아니지만은 사실 이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미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아닌데 가족처럼 지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답게 서로 사랑하며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가족처럼 지냅시다라고 축복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가족답게 사랑하며 지냅시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일 예쁘고 행복한 얼굴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가족답게 사랑하며 지냅시다. 예,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족답게 사랑하며 지냅시다. 예, 우리는 이미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별로 한 가족처럼 지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가족처럼 지낼 수 있게 할 수 없는 것이 강제로 가족처럼 지내라고 하면은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억압과 독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살아서 한 가족처럼 지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면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최소한의 것들을 함께 배워서 적어도 이런 모습만큼은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돼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의 모습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그래서 더 좋은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날 멀리 출타 중일 때에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 예배 그 교회의 형편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까? 만일 그 예배 설교 시간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태산 같았지만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정말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할만 그런 축복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었다고 하면은 아마 그 교회는 교회당을 건축할 계획에 있는 교회가 될 것이겠죠. 또 만일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장로가 장로를 미워하고 집사가 집사를 미워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마 이런 교회는 화목한 교회일까요? 화목하지 못한 교회일까요? 화목하지 못한 교회지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의 설교를 통해서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그 교회의 형편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형편에 있는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일까요? 이 본문이 기록된 배경을 제가 조금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옆에 어느 제자라도 부지런히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보고 듣고 배우고 익혔습니다. 기록할 수도 없었고 기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돼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그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웠던 그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생각해서 그 생각나는 대로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때에도 역시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지금 제자들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곧 이 땅 위에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 그리고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만 교인들이 기다려왔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재림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그동안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왔지만은 그런 제자들마저 하나씩 자꾸 죽어가고 줄어드니까 그제서야 이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되겠다는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몇몇 제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지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신약성경의 복음서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30년부터 한 40년 지난 다음에 이 복음서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이 어떤 말씀들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됐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처음 그저 한 번 전해지고 30년이나 40년가량 계속해서 교회에서 전해지지 않던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기록이 됐을까요? 아니면은 그 30년 동안 교회에서 계속 전해진 말씀이 우리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한 번만 전해지고 수십 년 동안 전해지지 않은 말씀은 그냥 그 교회에 남아있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수십 년 동안 구두로 반복해서 전해진 말씀들을 글로 기록해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느껴질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제자들, 그러니까 이름하자면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과 같은 이런 제자들이 글로 기록해서 남긴 것이 우리가 가진 사복음서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사복음서 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수시로 많은 성도들에게 전해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그거죠.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연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 어떤 가족이 진짜 가족이냐,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혈연 가족이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자주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형편이 어땠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혈연 가족이 특별한 대우를 교회에서 받았다는 거지요. 예수님도 자기 가족들이 자꾸 특별 대우를 받게 되니까 예수님의 혈연 가족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을 자꾸 높이는 일이 많으니까 제자들도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혈연이었다고 해서 특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가족이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지금 다시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가족이고 평등하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과 여러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주변에 두루앉아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상당히 과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그 알려드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또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밖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다리는 예수님의 가족들은 또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온유하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실수하기 쉬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혹은 교회에서 절대로 앞으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과격한 말씀이었지만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걱정대로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교회에서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 승천하셨던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존귀한 모습에 감탄을 했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산 것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영적인 그런 영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에 탄복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땅에는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여러분 특별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마리아를 특별 대우하기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교회에서도 마리아를 점점 더 높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거룩한 어머니다, 성모라 그랬고 예수님과 특별히 가까우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예수님이 훨씬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지도 않고 이 땅에 함께 지나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대신 전해달라고. 목표는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하는 것처럼 되어버렸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내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입니까? 그 기도하면 예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이다. 더 잘 된다고 하는 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마리아를 통해서 자꾸 기도하려고 해가에 됐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마리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모습입니까? 이게 나중에는 심지어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고 세상에 사는데도 죄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마리아 무죄 잉태설이라고 하는 이런 허튼 교리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초대 교회에서부터 마리아가 단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높임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교회에서 열심히 열심히 정말 반복해서 교인들에게 가르쳤고 그래서 성경에까지 기록이 된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은 제가 지금 예수님의 가족의 잘못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예수님의 가족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도 그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참 잘했습니다. 예수님 가족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가족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지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 아주 큰 논쟁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야고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러면서 야고보가 네 가지의 금행을 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나중에는 채택이 됐어요. 이렇게 야고보는 이 초대교회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것은 그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이지 그가 무슨 예수님의 혈연적인 동생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은 아니란 말씀이죠. 그런데도 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을 보면서 자꾸만 이 특별 대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아주 강하게 막았습니다. 이걸 막아야만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고 주님의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혈연 가족이라도 특별 대우하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죠. 외적인 조건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키와 용모를 보시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학력이나 무슨 이력이나 혈연, 지연 이런 것 안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혈연관계를 보지 않고 오직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것만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혈연관계를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태껏 쭉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 아주 똑같은 말씀이란 말씀이지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사도들을 감동시켜서 초대교회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 속에 복음서 기자가 된 사도들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외형적인 조건으로 특별 대우받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몸된 이 거룩한 교회를 이루려고 하면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정말 유무상통은 못하더라도 정말 한 가족처럼 내 것 없이 막 나눠 쓰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만큼은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외모로 세상에서는 판단합니다. 혈연과 지역과 무슨 학연과 업적 심지어 키나 얼굴까지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이제는 면접 시즌이 되면은 성형외과 의사가 그렇게 잘 된다고 그러죠. 세상에서 사람들을 외모로 많이 판단하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만 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거룩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외모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면은 절대로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도 특별 대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특별 대우하기가 쉬울까요? 지금 초대교회에서는 누구를 특별 대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을 지금 특별 대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특별 대우하기 쉬울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의 가족을 특별 대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성도가 자기의 신앙이나 인격이나 어떤 사역 때문에 다른 성도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과 감사의 표시이지 차별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직분에 따라 인정받아야 될 권위도 있습니다. 교회가 공정하게 직분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직분자가 성도로부터 존중받는 이것도 차별이 아닙니다. 이것은 질서이고 정당한 대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목사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차별이지 교회다운 모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없지만은 교회 학교 교사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나 이 장로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잘 대해준다는 겁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자녀는 예뻐해주고 혼자 교회 나온 어린아이는 무시한다면 이것은 최악의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오히려 아는 이도 없는 혼자 교회 나오는 어린이가 더 존중받고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어린이들이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하는 말입니다만은 지금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 세습이라고 불리는 초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직 대물림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교회도 대물림하여 목회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목회를 아들이 맡아서 한다고 하면은 사실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위 대물림이 과거에는 여러 가지로 많이 있었지만은 옛날의 교회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작았고 목회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목회하는 것은 교회와 목회자의 가족이 상생하는 훌륭한 일이었고 그것 또한 존경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에 와서도 원칙적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생각하면은 대형교회가 아니라 초대형교회의 담임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후임 목사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부당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교회가 너무 커졌습니다. 이제는 대형교회란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기에 초대형교회라고 하는 말로도 설명되어지고 교회 기업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민 왔습니다. 이민 와서도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마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대표적인 연고주의 사회이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과 일본이 대표적인 연구주의 사회입니다. 사회의 모든 일들이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담임 목사들이 후임 목사 후보가 되면은 후임 목사를 공정하게 선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봐서 목사의 아들을 선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공평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못지않게 어쩌면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정당하게 해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혹시 어떤 교회가 정말 공정하게 선출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공정하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선 사람들이 혈연 때문에 부당하게 결정되는 것을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도 절대로 그것이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 담임 목사직이 대물림되면 그것은 세습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게 되고 교회를 싫어하게 되고 교회 나오지 않게 되고 심지어 복음까지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시험들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이죠.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했던지 고린도전서 8장을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아시다시피 고린도 지역은 우상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는 대부분 우상 섬기는 제사에 올려진 후에 나오는 제사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 먹으면은 어떤 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고 어떤 것은 안 바쳐진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건 안 바쳐졌건 이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고린도전서 8장 4절과 5절 보면은 하늘과 땅 위에 신이나 주로 불리우는 많은 것들이 있어도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사 음식이라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그걸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믿음 약한 사람이 바울이 이런 고기 먹는 것을 보면은 아 저거 우상에게 바쳐진 건데 아 믿는 사람이 저걸 먹으면 어떡하냐 하고 염려한다든지 또는 아예 사도 바울도 먹으니까 아 나도 먹어야지 하면은 저 자기도 뭐 의심하면서 먹는다고 하면은 그건 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란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했지만은 바울의 그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한다면은 여러분 그건 그 사람 시험 들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에 올려진 고기라고 하더라도 먹든지 안 먹든지 자유지만은 거기 구절 말씀에 나오지요.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해도 되는 거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그래서 바울은 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게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은 내가 그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거나 시험에 든다면 차라리 내가 평생 동안 고기 먹지 않고 그 사람 시험 들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얼마나 유사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참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양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의 양심에라도 시험 들지 않게 처신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담임 목사직의 대물림뿐만이 아닙니다. 그 밖에 다른 차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차별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재산으로 차별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로 차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세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차별마저도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람직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타난 차별이 교회에서 없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묶어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이잖아요. 가족은 취미가 같은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같은 사람이 모인 것도 아닙니다. 이권이 같은 사람이 모인 것도 아닙니다. 인종이 같은 사람이 모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족은 그냥 사랑으로 모인 그런 최소한의 집단입니다. 남녀가 사랑하면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루지요. 그때 무슨 인종이 무슨 상관이 있고 지위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사랑하면 저들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나오면 그냥 본능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족들 모여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절날이나 좋은 날에 가족들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정치 얘기가 나오면 여당, 야당 서로 의견이 달라서 언쟁을 높이게 되고 그럴 때도 있죠. 어떤 취미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아예 관심이 없어서 TV나 앉아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형제 중에 하나가 외국인과 결혼을 했으면 인종이 달라서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가족입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다 같이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을 모아서 서로 돕습니다. 가족은 사실 이물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고 쉽게 다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생기면은 금방 하나가 되는 게 가족입니다. 취미나 이념이 달라도 어떻게든지 내 가족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가족은 항상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식칼을 들고 불쑥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섬뜩하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식칼을 들고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하, 부엌에서 요리하시다가 그냥 칼을 들고 나오셨나 보다. 이 정도밖에 여러분 더 생각하겠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내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길가에서 남에게 모욕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좀 안 됐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런 생각은 들어도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뭔 이유가 있겠지. 그 뭐 저런 일을 당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내 가족이 모욕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어떤 이유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우선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내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편이 모욕당하는 것은 내가 모욕당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모욕당하는, 내가 모욕당하는 것처럼 분노하게 되는 것이란 말씀이세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십니까? 부부싸움 하실 때에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배우자의 가족은 절대 끌어들이지 마라. 가족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면은요, 굉장히 큰 모욕감을 느낀단 말이죠. 더 분노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 뭐 시어머니가 어떻고 무슨 장인어른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냥 상대방 가족 얘기를 끌어들이면은요, 불에 기름 붓는 것처럼 싸움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하시더라도 그 얘기 안 하고 하시는 거예요. 좋은 팁이죠. 근데 여러분, 만일 내 가족이 모욕당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다면, 만일 그것을 그렇게 싫어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욕당하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가 외부에서 모욕당할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모욕당할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교회 안에서 한 성도가 모욕당하면 그 성도가 모욕당하는 것이 나에게도 큰 이 마음의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도 이 교회 안에서 무시당하거나 차별 대우받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참된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차별 대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것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뭐 사랑해서 물건 나눠주고 나눠쓰고 하는 이것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부정적인 차별 대우부터 막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사랑하려면 어려울 때 도움 주기 전에 먼저 사람을 무시하는 것부터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것처럼 교우들을 바라볼 때 진정한 가족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으로 볼 수 있게 되면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무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자녀나 불신자의 자녀나 다 같은 나의 형제요 식구로 대하는 겁니다. 그가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모두가 다 내 가족이고 내 편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도 특별 대우하지 않고 어떤 성도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대할 뿐입니다. 이렇게 공평하게 대하면 교회 안에서 불신과 오해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에 주님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좋은 교회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특별 대우에 드려야 하는 성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어떤 성도일까요? 약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함께 있으면 약한 사람을 특별히 보살펴 드려야 진짜 공평해지는 겁니다. 육체가 약한 사람에게는 육체적으로 함께 힘이 되어줘야 할 것이고,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 함께하는 힘이 되어 주어야 공평해진다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강하고 능력이 있는 성도가 아니라 몸도 약하고 능력도 별로 없고 생활도 어려운 성도가 오히려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되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하여 주시니라. 그래서 온 몸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옆 사람을 한번 보실래요? 옆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뒤에 계신 분 보셔도 좋습니다. 어색하시나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십니까? 내 식구처럼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특별한 성도만 높이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식구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끼리도 우리가 하나님께 친밀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정말 가족처럼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 안에서 어떤 차별도 없이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연약한 사람분들을 더 아껴주고 공평케 하는 이 정의로운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모두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주신 축복 속에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셔서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나 혼자만 자녀로 삼고 나만 특별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같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를 한 가족 한 성도로 오래전에 불러주셨사오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달아 함께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연약한 자를 더 아껴주고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가 가득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세상도 구원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예물 드립니다. 귀하게 받아주옵소서. 힘써 정성 다해 바치는 성도들의 생활도 풍요롭게 주님 도와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에 형통함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물질이 사용되는 처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이 귀하게 증거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아름다운 동행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